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샤만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중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환상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환상은 홍마의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이었고,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고,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오늘이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의 제목은 에바 속의 여인이 되겠지요. 이게 스가랴가 어느 한날 밤에 다 보았던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들은 모두 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환상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또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까지는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한 긍정적인 내용이지만은 여섯 번째 환상부터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과 저주를 담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바 속의 여인 환상도 심판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우선 에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에바는 곡물을 재는 도량형입니다. 밀과 보리를 곡물을 재는 단위인데, 시대와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도량형 각 기구 가운데 에바가 제일 큽니다.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22리터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말라지요. 대박 말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그 안에 여인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여인의 체구가 작다 하나 웅크리고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TV를 한번 보았는데, 그 TV는 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도사들, 이거 요기라고 합니다. 여기가 묘기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장한 요기가 자기의 체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상자 속에 몸을 비비 꼬아가면서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나오는 묘기였습니다. 참 대단한 묘기죠. 아주 감탄할 정도의 묘기였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을 그렇게 비비 꼬아서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절단이 나겠지요. 혈액순환은 고사하고라도 상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여기는 돗닦는 행자로서 그런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비비 꼬아서 부피를 그렇게 작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환상에도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환상 중에 둥근 납한 덩어리가 공중에 붕 뜨더니만 에바의 아구리를 덮고 임보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환상 중에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이 에바를 들고서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에바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환상 중에 등장하여서 스가랴에게 해설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에바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바가 그들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여섯 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에서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에바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바를 스가랴에게 보이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에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지요.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에바 속에는 한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 여인은 또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애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해야 할 것 같으면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모습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에바는 인생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에바는 도적질과 탐심을 나타내줍니다. 도적질은 인생들이 만든 사회라면 그 어떤 사회에도 존재하는 기본적인 죄지요. 인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뭐지요? 다람쥐에게도 있고 그리고 비둘기에게 뭐지요? 그 갈매기에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러대요. 원시 미개한 사회에도 도적질은 있었고 고대 고도의 문명 사회에도 역시 도적질은 존재합니다. 도적질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절대적인 부정명령입니다.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도적질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로우로 되어 있어요. 로우. 부정어. 절대 부정명령입니다. 십계명 중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도적질과 탐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니까 남의 것 슬쩍 하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부정명령도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한 규제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인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탐심. 그러나 그런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탐심이 손에 나타나면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라는 범죄는 사회 모든 계층에 편만해 있기에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했다는 것에 대한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전인가 그 비우 신학대학 그 강의실에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게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흑인들 가운데는 자동차 안에 동전들이 쿠어라든가 이런 게 흩어져 있으면 유리창을 깬대요. 유리창을 왜 깨냐? 차는 내 것이 아닌데 저 안에 있는 동전은 자기 거대요. 그래서 깬대요. 뭐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차는 자기 게 아닌데 그 안에 있는 동전은 자기 거래요. 그래서 두드려 깼다고. 야, 그 참.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대요. 스가랴가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인들이 밀과 보리를 서민들에게 팔 때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서 에바를 잡게 만듭니다. 아모스 8장 5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전에 사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잡게 하며 세겔을 크게 하고 세겔은 이게 무게를 다는 겁니다. 춥니다. 거짓 저울로 속이며 나라가 망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아직도 그런 삶의 모습을 정리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전, 50년 전 이 고추 시장에 가가지고 고추를 사오면 보는 눈앞에는 정확해요. 근데 집에 와 다뤄보면 그 무게가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만 친구 아버지가 그걸 뭐죠? 그 고추 장사 하셨거든. 물어봤더니만 야, 이 친구야. 그게 안에다가 그 세부채를 넣어놨대요. 그래서 젤피는 많이 나가는데 집에 가서 재보면 근대가 안 나온대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탐심, 탐욕은 죄입니다. 세상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명백하게 탐심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득도의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탐심을 품고 있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탐심이 동기가 되어서 좋은 업적을 만든다면 그런 탐심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업적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열 번째 계명의 핵심을 이루는 탐심에 대해서 그 탐심을 둘째 계명하고 연결지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탐심을 품고 살았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자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마음에 가득한 탐심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모양이 에바라고 선언하신 그 이면에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탐심의 눈이 멀어서 이웃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에바 환상이 가르치는 점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눈에 죄가 띄자마자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점점 많아지고 커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을 채우면 그때에서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상에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 죽어서 오늘 여기 주님 오셔서 친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죽어요. 지구상에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가 무르익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십니까?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얼마까지 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은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의도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것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구만 하면서 짓고 있는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짓고 있던 죄를 교만하게 더 짓게 되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다 보면 에바 속에 죄의 양이 적치되어 나갑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상징입니다. 인간의 악과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설정하신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저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에바 환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생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설정하신 양이 찼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안 죽은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즉시로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취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 400년, 그때는 한 세대가 100년으로 잡았습니다. 4세대를 지난 다음에 애굽에 종살이를 한 후에야 약속의 땅을 소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이라고 했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관영한다는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오랜 세월 4대 동안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약속의 땅에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만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그러니까 아모리지. 이스라엘 족속의 절전지 원수 관계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 족속을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은혜로도 안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싫어버리면 되는데 왜 안 쓸까요? 어떤 분사는 또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못 들어서 그렇대요. 이 소를 반 쪼개고 양을 반 쪼개고 그 다음에 새를 반 쪼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를 반 안 쪼갰거든요. 예배 잘못 들어서 그렇대요. 웃기는 해석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 잘못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저부터 죽어요. 예배 잘못 들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잘못 드리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잘 드리고 있다고 자신해요? 그렇잖아요. 예배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 주시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명분도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아모리 족속이 제가 그 땅을 덮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게 4세대 400년입니다. 그래야 그 죄로 인하여 아모리 족속을 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9장 4절 5절에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하여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바를 보여주시면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또다시 예루살렘에 살면서 제왁 생활이 하루하루 계속되어 쌓여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다시금 온 세상에 흩어져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참 그 말씀대로 됐지요.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 어떻게 해요? 온 사방으로 나라 없는 삶을 2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셋째로 여인이 들어있는 나부로 임봉된 에바가 옮겨가는 것은 신할 땅입니다. 에바가 그리로 옮겨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죄와 악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그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바를 옮긴 사람들은 두 여인입니다. 하계 날개처럼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무은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겼습니다. 두 여인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한 헬라와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적이나 미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에바가 한 여인이 들기에는 무거웠기에 두 여인이 필요했고 멀리 날아야 했기에 학처럼 긴 날개가 필요했다고 보면 됩니다. 에바를 옮기는데 왜 하필 시날 땅입니까? 그리고 시날 땅에는 어디입니까? 시날이라고 해서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장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날이라는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상세히 할 것 같으면 바벨탑이 시날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노아의 근홍수를 경험한 세대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던 장소가 시날입니다. 세우지요. 왜? 홍수 위험 때문에. 홍수에 대한 트로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올라가자. 요거는 신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집단적인 탕자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집단적인 탕자 이야기. 신약 땅은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대항한 악의 땅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메대와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은 직후였습니다. 그 후로는 바벨론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되는 바벨론은 옛날에 실제했던 제국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된 바벨론에 대한 언급입니다. 거기서 언급된 바벨론은 악마들의 거처며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지상의 권세인 왕들이 음행을 즐기는 곳이며 또한 돈 많은 상인들이 사치와 연락을 일삼는 곳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곳이고 그 땅은 죄악과 교만과 불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어떤 힘센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신할 땅으로 에바 아구리가 나부로 임반된 채로 옮겨집니다. 영적으로 죽은 동네로 옮겨집니다. 에바와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악, 이스라엘의 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죄와 악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그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구약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건 아니면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오늘의 지상교회 캠년장 교회이건 아니면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건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또한 멀리 처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눈을 확 찔러요. 이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실수로 내 눈을 찌르면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엄마나 자식이 실수로 눈을 쳐도 뚜껑이 열립니다. 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을 왜 찔러요? 하나님 그래도 천년 동안 참고 계시거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는 일을 기억합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둡니다. 두 마리 염소 중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립니다. 아사셀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멀리 광야에 보내서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에바에 담아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먼 신한 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 죄와 악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와 악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이와 같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는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수만 가지의 죄를 분리하여서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요. 남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뭐예요? 지 눈에는 통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눈에 티끌 뽑겠다고.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있는 통나무부터 빼라.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이 보면, 아이쿠, 내게는 통나무가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건 생각 안 나거든요. 어우, 조금만 더. 그죠? 내게 통나무가 있는데 말이에요. 마음 맺겠습니다. 에바와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에바 환상이 가르치는 점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 죄가 띄자마자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점점 많아지고 커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을 채우면 그때에서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헌대하신 넓은 마음,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아직도 죄를 지은데 살아있다.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나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을 청구해서 죄 용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가장 완벽한 장치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죄악을 제하길 원하십니다. 그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구약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지상의 교인 캠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역은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근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또한 멀리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죄를 나와 분리해서 멀리 좀 보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좀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들을 내게서 분리해서 모두 내게서 멀리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도 정결하고 우리 교회도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정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보스턴 지역도 청결하게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으로 이 3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사오니 누가 우리의 죄를 죄로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함받았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인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짓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내게서 분리시켜서 저 신한 땅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청결하고 고결한 삶을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 나도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힘쓰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사오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이미 다 사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기억조차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또 조금씩 우리들이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마다 주님이 그 죄악을 봉다리에 넣어서 저 신할 땅으로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 먼 곳으로 옮겨주셔서 죄와 상관이 없는 정결한 삶, 진리를 따르는 삶,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영광송 3단 부르겠습니다. 께서는 내게 있는 죄악을 내가 자백할 때 그것을 봉다리 속에 다 봉함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많이 옮겨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 그거 해주셨어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밝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니 예배드리는 지체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